역대상, 역대하,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한 번 더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출발, 바벨론 포로까지 역사입니다. 역사책을 다시 쓴다? 그것은 조선 왕조 실록처럼 전쟁이나 화재로 인한 훼손, 손실을 대비해서 다섯 개의 사본을 정확하게 뺏기는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겐 새롭고 거대한 편찬 사업입니다. 누군가의 편찬 기준과 시각에 따라 역사를 다시 씁니다. 이를테면 왕들의 조명은 많이 줄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과 바세바 스토리를 없앴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시각이 숨어 있지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성경 속의 성경 해석입니다. 다윗을 신화적 영웅으로 추켜 세우거나 추문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회복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붙잡혀왔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고래서 칙령으로 성전 재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칙령입니다. 하지만 이건 페르시아 제국 통치 정책이 칙령에 반영된 것뿐입니다. 각 민족이 자치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허락하는 정책입니다. 노예로 마구 부려먹는 억압 통치가 아니라 수십 개의 다른 언어, 문화, 풍습의 민족들을 관용으로 다스리겠다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민족의 신앙과 예배와 제사를 허용해야지 라는 지배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피지배자 유대인의 관점은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점이 맞아떨어지면서 성전 재건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두 사람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군분투하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먼저 역대기의 마지막과 에스라서 맨 처음을 읽으면 이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여호와의 명령이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네, 고레스의 명령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 왕의 축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에스라서 1, 2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게 역대기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전쟁, 다윗 왕조, 멸망, 포로, 귀환 등 각각 시대를 아우르는 완성된 스토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포로가 돌아와서 어쩌라고요? 초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귀퉁이 작은 나라 유다의 성전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거죠. 당시 귀환자 명단이 깁니다. 중요한 이름들 제사장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가 있고 스룹바벨이 명단에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이호야김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의미심장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넷플릭스 득혜옹주 영화를 봤더랬습니다. 영친왕, 득혜공주 같은 왕족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왕조 회복의 불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는 홍범도, 김좌진, 윤봉길 의사의 마음을 불태운 것 아니겠습니까? 스룹바벨을 내세워 결집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멸망한 왕조의 후손 스룹바벨 중심으로 결집하자는 책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결집하자는 책입니다. 본문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때는 주전 521년 성전 기초를 놓는 기공식입니다. 성전 재건을 알리는 예식이죠. 나팔 불고 재금 치며 통곡과 함성이 뒤섞여 들립니다. 그리고 첫 성전을 기억하는 어르신 세대가 아직 생존했다고 진술합니다.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아름다운 제1성전을 기억하며 제2성전 기공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가 합세하여 이 기공식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성 통곡하는 구세대와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신세대가 참여하는 기공식 기묘한 장면을 연출 중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 기초를 놓기 전, 즉 성전이 아직 없을 때 제단만 쌓아놓고 번제를 겨우 드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숫꽃 초막절입니다. 성전 재건 후에는 이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토요일이 바로 그 초막절입니다. 같은 날 우리 한국 사람은 추석절로 지킵니다. 지나간 봄과 여름 농사 열매를 거두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명절이죠. 여전히 성전 재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쉽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여기도 스토리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남쪽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족속은 주로 유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열 지파, 루벤, 갓, 아셀, 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북쪽에 살았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살았다고 해서 에브라임 사람, 사마리아 근처에 살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으로도 불렸습니다. 이들도 아수르에 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악몽이 있는 지파들입니다. 사마리아 산당이 파괴되어 이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더랬습니다. 유다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거절해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고자질하기에 이릅니다. 성전 재건 아이디어는 좋지 못하다는 거죠. 이 고자질이 페르시아 당국에게 먹힙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 새 통치자 다리오 왕이 집권합니다. 유다가 탄원서를 내죠. 왕이시여, 옛 기록을 봐주십시오. 선진 고레스 왕께서 원래 허락하신 성전 재건 공사입니다. 네, 옛 기록이 발견되면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하라. 물량도 충분히 조달하라. 결국 주전 515년에 유월절 새 성전에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 본토 잔류자와 포로 귀환자 사이 갈등이 불거집니다. 근데 본토 잔류자란 말은 경멸적 표현입니다. 니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중상 비방하는 말입니다. 마치 다른 민족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라고? 도대체 유대인의 정체성 어떻게 규명해야 하나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에스라서 7장에 소개되는 에스라, 바벨론 포로였더랬습니다.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는 제사장 출신이요 모세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의 임무는 유대지경의 모세율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감독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원을 얻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모세율법의 표준을 시행하려 했던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도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법입니다. 각 민족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면서 해당 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단속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임무는 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7장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즉 율법을 따라. 손에 모세 율법 사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태형을 가하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에스라는 재판권은 물론 형 집행권도 받아왔습니다. 유다 후손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스리라는 명을 받은 겁니다. 이런 에스라의 개혁 목표는 유다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무너진 도덕성을 일깨우는 겁니다. 둘째로 모세율법을 우습게 하는 풍조를 단속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상이 더럽혀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 시행령 중 가장 시급한 것 둘은 첫째로 외국인과의 혼인을 취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언약갱신입니다. 에스라서 9장 14절에 우리가 어찌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10장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외국 아내와 이혼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에스라가 보기에 본토 잔류 유대인 혹은 포로 귀환 유대인 둘 다 모세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과 혼인이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니 이방 풍습을 따르는 건 자명합니다. 9장과 10장에는 에스라가 이 경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총회로 모일 때 이방 아내와 이혼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스라의 쇄신일 뿐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이방 통혼을 언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 혹은 이혼 문제 하나를 제기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율법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목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문 9장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전에 일어났던 비극,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과거를 현재 입장에서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9장 7절에서 12절을 풀면 이렇습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 때까지 범죄의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 왕들과 제사장들 모두 이방 왕에게 굴복하는 바람에 우린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몰골이 이러합니다. 이제 잠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를 두셨지요. 우리가 조금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남은 자 아이디어가 나오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성벽도 중수해 주셨어요. 그러한데도 우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을 이방 자녀와 혼인시키지 말라고도 하셨지요.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옛적 말씀과 전통까지 가져왔습니다. 또 분노하사 우리를 멸하여 남은 자를 없애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또 망할까 두려워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신명기 노선에 충실한 기도를 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총까지 받아서 남은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은혜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남은 자들이 구원과 회복까지 되었다며 에스라는 기도하죠. 언약이 아예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혼합되었다, 믹스되었다는 겁니다. 통혼으로 거룩한 씨가 더러운 씨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죠.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가 스스로 위기에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풍습에 물든 여인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라는 가정스러운 행위로 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에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악행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전쟁에서 얻은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예외 조항도 있어요. 무조건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금하는 통혼은 모압 암몬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옛적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여인도 금합니다. 그러나 페니키아 아랍 사람과 통혼은 금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언약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통혼금지 이유는 항상 윤리적이요, 혼인 결과 사악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 다윗, 이방 여인을 무수히 취했습니다. 다윗 왕조 자체가 외국의 피가 흐르죠. 혼합되었지만 그 후손들이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혈통 정체성에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에스라는 여호와께 특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가 겁나는 거예요. 통혼 금지를 선포하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통혼 금지 일반론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잘못 두 번은 하지 말자는 거죠. 거룩한 씨, 에스라 시대 신조어가 되어서 통혼금지 논리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씨가 아닌 것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고 보편적 금지어로 굳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에스라의 생각, 거룩한 씨 신조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체성은 본질적이지도 않고 확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한다는 이유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하면 교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첫 번째 시행했던 일인데 그가 시행한 두 번째 일은 모세 언약 갱신입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점프를 하는데요. 낭독회가 길게 있었더랬습니다. 음력 7월 1일에 모여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펼 때 모두 일어섰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말씀에는 모두가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더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translating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giving the sense 깨닫게 하니 그들이 깨달은지라. 모였던 사람들은 이 히브리 말 율법책을 알아듣지 못한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Translation, 통역과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뭐지? 두루마리 율법책이 처음 등장하여 사람들 앞에서 읽혀진 겁니다. 엄청난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히브리 말을 모르는 세대에게 말뜻을 전달하기 위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상용 공통어인 아람어로 통역 했으리라 상상됩니다. 아무튼 페르시아 당국에 풀 스포터가 있었으니 이제부터 회복해야 할 유대인에게 이 율법서는 기본이죠. 음력 7월 1일 로시 하샤나 The Head of the Year 해마다 찾아오는 해피 뉴 이어 설날입니다. 이때 창세기부터 공개적으로 율법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파라샤라고 하죠.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기회는 해마다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들려줄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빚진 것, 의무사항을 강조하며 가르칠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특히 통혼금지령, 새로운 해석입니다. 고로 일반적으로 수용된 것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견이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을 보십시다. 6절만 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 외국인도 웰컴이라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노골적인 영입이죠. 이사야서가 66개장인데 56장에 있는 말씀 제3 이사야서라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성전에도 들어간다? 제사장도 될 수 있다? 외국인 동화 증거는 역사적으로 온 시대에 걸쳐 널려 있었어요. 원래 신명기 노선에 따르면 유대 가족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이 가족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완전히 동화된 것입니다. 통혼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유대인이지? 라는 질문을 계속 할 것입니다. 에스라의 가르침 아래 율법이 공식 권위를 가지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유대주의가 텍스트 중심의 경전 종교로 한 걸음 진일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종교적 실천이나 신앙의 통합을 이끌어낸 건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 율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수준일 뿐 해석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해석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이랬으니까 헬라 제국 시대로 넘어가면 오늘 설교 제목에 표현한 대로 더욱더 diverse, 다양한 시각, 견해, 해석 집단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각 지방에서 각각의 신앙과 종교 행위도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스라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통합을 이루려 했지만 그것은 같은 해석을 중심으로 통합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 다른 관점은 앞으로도 우리 성경에서 더 나올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며 외국인과 결혼했던 잘못을 지적하며 이혼하라고까지 하는 쇼킹한 반응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믿고 고백하기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지식, 풍성한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